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1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짓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다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일주일 동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두 여섯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매일 한 장씩 나누려고 합니다. 17권의 선지서를 분량에 따라서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나누듯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가 모두 1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네 권을 대서신이라고 하고 나머지 9권을 소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도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단 6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를 대서신서로 분류하는 것은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즉 기독교 신앙의 마그나 카르타이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다라고 말해지기도 하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보내는 선전 복음문이라고 말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어서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서는 바울이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앉아서 쓴 서신서이고 갈라디아서는 삶의 현장에서 비복음주의자들 앞에서 쓴 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나의 편지요 나의 아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늘 그의 곁에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분량의 절반도 안 되지만 루터는 갈라디아서의 주석을 쓰면서 로마서의 두 배를 썼습니다. 그만큼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사랑했습니다. 16장으로 이루어진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즉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 어떻게 살 것인지로 나누어지듯이 6장으로 된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교리, 즉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5장, 6장이 윤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인사이고 6절에서 10절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이고 11절부터 24절까지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절까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수와 더불어서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사역 초기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그 주님과 함께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 공생애,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시비를 당하고 늘 공격을 받았던 것이 그가 그의 사도권이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되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초심을 끝까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출발점이 기세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는 주님과 원수처럼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라면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신실한 길을 걷게 해 주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온갖 오해와 모함을 받을지라도 그는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 감격, 이 은총을 시작뿐만 아니라 끝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생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악질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많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우면 자신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뜻이 두목이라는 뜻이 아니라 1번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과거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신은 늘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출발점에도 언제나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출발점을 잊게 될 경우에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우리도 동일하게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그 여러 편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은 언제나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뒤에 항상 그 교회를 칭찬하는 말을 쓰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인사를 한 후에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또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 간절함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가능하면 너희들을 만나서 꼭 그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길이 정말 잘 안 열리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고 또 가장 심하게 타락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칭찬하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교회를 감사한다 그러고 지금은 책망할 것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들 책망할 거 없을 거야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인사말을 끝낸 후에 곧바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서에는 감사의 부분이 없습니다. 바울은 몹시 격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이유가 다른 그 사람들이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6절에 있는 떠나다는 동사가 메타티테미인데 이 단어는 세 가지의 경우에 쓰입니다. 첫째는 학자가 어제와 오늘 서로 다른 주장을 할 때 어제는 이 학설이 맞다고 하다가 오늘은 저 학설이 맞다고 주장을 할 때입니다. 둘째는 정치가가 탈당할 때입니다. 어제는 여당이었다가 오늘은 야당이 된다든지 어제는 야당이었는데 오늘 여당 편에서 야당을 공격한다든지 지난번에는 야당의 공천을 받았는데 이제는 여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고 우긴다든지 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군인이 탈영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니까 변절한 학자를 보는 것 같고 또 지극정성으로 대해준 사람을 도리어 공격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마치 자기 병사가 탈영한 것처럼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른 복음을 떠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6절뿐만 아니라 9절까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역시 9절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 살기 등등할 때에 돋는 해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보다 하나님께 박수를 받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따라서 가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칭찬을 따라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아닌 것을 아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한 것이 복음이 되었고 그가 써서 보낸 것이 성경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바울이 좋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복음, 즉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것을 그대로 묵인했다면 아마 오늘날 갈라디아서는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바울 외에도 다른 전도자들, 그들은 순회교사라고 불렸는데 그 다른 전도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총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그 복음에다가 율법을 끼워 넣고 전통을 끼워 넣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붙잡았던 복음, 그를 그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주었던 그 복음이 성경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었습니다. 루터가 살았던 15세기 말 또 16세기 초에 유럽 도시들마다 웅장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교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때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당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했는데 갈라디아서가 루터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중세가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에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나 루터가 살던 시대나 동일하게 오늘날도 복음이 또 말씀이 위기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위기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틀림없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우리 가정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좋게 하거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그리스도의 종의 길을 갖기에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의 첨탑이 점점 높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았을지라도 정작 말씀을 찾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맡긴 루터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었고 복음이 복음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결국 시대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만연하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에 금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병든 이기심이 꺾어지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를 몰아낼 수 있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상한 감정이 치유되며 깨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음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일터, 교회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이 생명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